잘 아시는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중에 절규라는 제목의 파스텔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귀를 막은 채 비명을 지르는 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이 그림을 평론가들은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불안을 가장 잘 묘사한 작품이라고 칭찬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그 실체도 알 수 없지만 불안감은 마치 밤의 음습한 공기처럼 인간을 향해 몰려들어 삶을 짓누르고 사람들은 이 불안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묘사된다라고 그의 작품을 높이 말합니다. 지난 2년여 어려운 시간들을 전 세계가 진통 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활동이 제약되고 만남이 다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우울감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들이 증가하면서 주부들의 부담감도 증가했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도 가중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 위해 불안감 상승이라는 매우 어려운 사회 심리적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고 가족들이 외출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학원에 다녀올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조치들이 완화된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지만 암 한쪽 구석에 불안한 걱정 역시 지울 수 없게 쌓여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전 세계가 유린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미래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하여 낙관론이 위축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젊은이들의 심리적 압박감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시면 지난해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의 사망 시도율이 그 전해보다 21%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삶의 자신감 상실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불안이란 불편한 일이나 위험한 일이 닥칠 것만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초조한 느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근원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현실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수는 결코 없을 터이고 문제들이 무수히 우리 삶의 앞길들을 가로막지만 인생 문제에는 정답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은 언제나 막연한 불안감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안감이 실제로 우리 삶을 파괴하거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아주 많이 자리 잡습니다. 실패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결별,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 짐은 무거운데 도울 리 없이 외로워지는 것, 내 삶인데 내가 주관할 수 없는 무기력 등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종류의 불안감을 가슴에 품고서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히 많은데 그중 우리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17살에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힘든 노예 생활을 했고 후에는 추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인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가족들과 결별되었고 누명을 썼고 버려졌고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을 때 그는 내일 또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감이 연속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 마침내 가정도 회복하고 국가적 위기의 주역이 되는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 불안한 삶의 여건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뿌리가 아주 깊고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탱시켜줬던 마음뿌리는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기록한 창세기 말씀에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39장 2절 말씀에서는 그가 노예되었을 때에도 또 39장 23절 말씀은 감옥에 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불안한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는 불안에 떠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시인이 어떻게 불안을 스스로 이겨나가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안했던 현실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시편 43편 말씀은 앞에 있는 42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42장 5절 말씀,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 말씀이 다 동일한 내용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다하는 한 신앙인의 절규를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이겠습니까? 42편의 표제 말씀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맛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라 자손의 교훈을 노래한 찬송시라는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으로 제사장 지파의 한 가문을 이루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출애굽 시기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는 당을 결성하여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력 행사가 지나치다며 격렬한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긴 세월을 그들은 반역자의 가문으로 낙인 찍힌 채 그 후손들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라의 자손들이 극적으로 복권되는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완성될 성전에서 레위 자손들이 이러이러한 직무를 나누어 맡자라고 업무 배정을 했을 때 그동안 자리를 찾지 못했던 고라 자손에게 문지기 직책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비록 문지기였지만 그들이 복권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될 수 있다는 지위를 얻게 되자 감사하고 기뻐하여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후에 역대하 20장 말씀에서는 여호사밧 왕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대의 직책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여 그들은 그 직무를 성실과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칭찬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직무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고라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즉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는 비극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라고 그들의 전락한 처지를 호소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역사적 상황인지 매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말씀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린 그 역사 상황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42편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 승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문지기와 찬양대의 직무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타 사라졌습니다. 예배드릴 곳도 없어졌고 문지기들로서 지켜야 될 성전도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은 그들의 직책인 찬양도 마음 놓고 부를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들의 처지를 극도의 불안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의 불안감이 더 깊어졌던 것은 이 기가 막힐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능력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내 인생이요 내 문제인데 나는 너무나 철저하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서 끝없이 밀려가는 내 인생의 파탄을 어떻게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의 공포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불안과 절대 공포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즉 은혜의 능력, 은혜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4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막강한 바벨론의 군사력을 비롯한 그 힘이었고 동시에 그들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무력한 유대 왕국의 왕실과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극복되고 해결되어 그들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고 이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히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 때문에 생긴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 3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게 되자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존재하는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불안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자기를 은폐시켜보는 것입니다.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는 가장 깊은 원인이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버린 이 현실이 단순히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영적 실패가 만들었던 필연적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의 깊은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내 자아가 외롭고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삶이 두렵고 내일이 불안하고 오늘이 외로울 때에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어거스틴은 당신이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때 불안이 극복되어집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안겨야 삶은 비로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찾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불안감이 가져온 수치, 또 수치스러워질 것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이겨나간지도 말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3편 2절 말씀에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42편 3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여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내 오늘의 현실이 슬프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파괴되었을 때 그 슬픔과 수치를 애타게 노래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달라진 자기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부끄러워합니다. 1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대적들이 그의 멸망을 비웃고 그들은 조소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한다라며 현재의 참담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이 모든 현실이 정말 부끄럽다는 겁니다. 수치심이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패한 모습이 노출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이 일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자신의 전 존재의 가치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을 느껴 극한의 긴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수치를 느끼거나 그럴 일이 다가온다고 예상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모습을 감추거나 부끄러운 현실에 대하여 공교한 말로 합리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발전을 한치도 이루어낼 수 없는 실패 연속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은 자기 실패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는 참담한 현실과 원수의 억압 앞에 속수무책인 자기 수치를 대담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실패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와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2편 2절 말씀에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43편 3절 말씀에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흔히 서구 문화를 기독교 신앙에 바탕한 죄책감의 문화라고 표현하고 우리 동양의 문화를 유교적 문화에 바탕한 부끄러움의 문화, 수치심의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이 국가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참회와 진정한 반성을 계속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부끄러움을 회개할 줄 아는 죄책감 문화의 대표적인 경우라면 일본의 결사적인 역사 왜곡은 부끄러움을 인정할 줄 모르는 일본 정신 문화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실패를 수용하기보다는 차라리 할복을 선택하는 그들의 문화로는 아마 앞으로도 진정한 반성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기 반성으로 새로운 자기 변혁과 발전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는 1517년에 시작해서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어 각자 종교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때까지 130년 동안 지속된 교회 역사를 의미하는 유럽의 격변기 역사입니다. 만약 당시의 교회가 개혁자들이 지적했던 교회의 제도적인 모순과 도덕적 부패와 교리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신중히 경청하고 자기 반성과 수정의 계기로 삼았더라면 역사는 훨씬 더 평화롭고 청결한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순과 부패와 갈등의 모습들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은폐하고 억압하고 무력으로 박해하는 거짓과 위선 때문에 세계가 백수십 년간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매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진정한 자기 반성과 회개의 기회로 자기 갱신을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수치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불안의 시기에 우리의 허점과 과오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자기 발전과 갱신의 기회로 삼는 용기를 통해 이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새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서는 궁극적인 불안 극복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합니다. 불안감이 멈추어지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은 상황은 악화율로를 치닫고 있는데 해결할 길이 내게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사회학 용어에 솔루셔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술과학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념 솔루셔니즘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이 솔루셔니즘의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생겼고 그래서 인류사회는 기술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거듭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기술이 발전될 때마다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우리의 미래를 더 근원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 말씀에 동일한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이 겹쳐지는 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사라졌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은 폐부를 찌르고 현실은 여전히 희망 없어 보입니다. 절망감이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눈물이 죄로 음식이 되는 답답한 삶이 이어집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누구 하나 해결책 제시하는 일은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겠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면 그들의 신앙에 대해 근본적인 조롱의 말을 던져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라는 이 굳센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불안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는 정말 담대한 분이어서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좀도 주눅들지 않고 삶을 살았던 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도 걱정과 두려움이 매우 많은 삶을 삽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무서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방법은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머문다라는 말씀은 장막치고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면 하나님의 능력은 장막치고 내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씀도 천막치고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에 되신 그분이 천막치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연약하고 불안한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다가 짙은 안개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짙게 주변을 덮으면 아주 무서운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안개를 모아서 농축시키면 물 한 잔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물 한 잔 이겨낼 수 없겠습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나를 덮어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내게 다가와도 다 모으면 별것 아닙니다.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일렁거리면 다 사라지는 것이 안개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하시고 거룩하신 평화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께 가슴 가득 슬픔과 분노를 끌어안고 불안감 끌어안고 나아가셔서 주의 은혜에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 독일 신학자 폴 틸히라는 분입니다. 존재의 용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지는 그분은 그 책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공허함과 무의미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죄책감과 정죄에 대한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불안이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진정한 신앙인은 이렇게 불안한 인생이지만 존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불안과 싸워나가는 삶이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 삶을 좀먹고 괴롭히는 불안과 싸웁시다. 이 불안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때를 자기 갱신과 변화의 기회로 삼고 선용하십시다.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오히려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